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고위급 회담이 오늘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군에 포위돼 공습을 받고 있는 도시들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또 벨라루스에서 열렸던 회담에 참석했던 고위급 관리들이 이번에도 나설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진 대화들의 초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담들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포위된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에 대한 보급과 주민들의 탈출 보장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서쪽으로 공습을 확대했지만 중대한 전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의 군기지를 타격해 3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군기지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연결하는 핵심 시설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울한 날이라면서 나토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늘을 닫지 않는다면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영토에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군사 장비의 사용 등 지원을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익명을 전제로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감행하기 위해 중국에게 군사적 장비 사용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러시아가 중국에 요청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이 같은 경제적 제재에 대해 세계 어떤 나라, 어느 곳이든 러시아에게 생명줄을 건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그저 이곳에서 앉아서 공개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만일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중국 측에 직접적이고 은밀하게 소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이래 공식 회담으로는 처음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부 관리들은 이날 회담 의제로 미국 정부는 만일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다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징벌에 대해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지난주에 만일 중국 기업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출 규제를 어긴다면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필수적인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일과 9일 사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서 79만 1,021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과 8,012명의 사망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벤커코프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술 책임자는 지난 9일 불행하게도 이 바이러스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속적인 확산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는 각국이 매우 다른 상황과 도전의 직면에 있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커코프 책임자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동과 난민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중국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역내에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평안북도 북부, 함경도 북부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최고는 1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중국도 공개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으로 결론 내린 북한의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들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 발사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긴장을 점증시키는 길을 계속 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성김 대표는 중국과 미국이 영내 안정 보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규탄에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을 독려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와 류샤오밍 대표의 전화 협의는 지난해 7월과 10월 그리고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역내에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본토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윤 당선인과 그의 정부와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nd we have congratulated President-elect Yoon Sung-yul on his election. We look forward to.
우리는 경제 협력, 두 나라 국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비롯해 영내와 더욱 광범위한 국제 안보 문제 등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욱 긴박한 도전은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양자간 또 미한일 3자간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cision to pursue these escalating tests, including these last two tes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직도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미국 본토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병력의 대비태세를 높이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의 제재 권한을 언급하며 과거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장인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ICBM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우리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외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완전한 공조하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으며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여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여를 희망하는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최근 관여보다는 추가 도발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엔 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이런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북 대러 제재를 포함해 국제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all countries, all especially all responsible countries to fu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의 동맹의 안보 이익은 물론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 있는 행위자는 제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제재가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수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believe it's important to call out the behavior that we've been seeing.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행동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내린 평가들에 대해선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계속된 시험은 분명히 도발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clearly these continued tests are a provocation. They ar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의 종류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believe that information should be in the public, we're going to put it in the public.
앞서 북한은 최근 연달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지난 7일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 병력의 대비 태세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해 2월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는 향후 위성발사로 위장한 최대 사거리 실험을 하기 전에 일부 요소를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내린 조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서해에서 정찰 자산 범위를 늘렸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회사 아폴론 555와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예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아폴론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질M과 차소브니코프 역시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에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5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이 와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는 불법 탄도미사일 체계를 위한 북한의 부품 조달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전날인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재무부가 신규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포착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신형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날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당장이라도 ICBM을 쏘아올릴 태세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와 수도권 일대 강원도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대북 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 가드레일도 이날 오전 출격해 서해와 수도권, 강원도 상공 등지를 비행했습니다. 미 한은 북한이 앞서 신형 ICBM을 두 차례 발사한 장소인 평양 등을 중심으로 미사일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분위기가 매우 예민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같은 저강도 도발과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도발 사이에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SLBM의 발사 혹은 ICBM 엔진을 활용한 로켓 발사, 통일의 핵실험장 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ICBM급 엔진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인근 순항 비행장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당초 미한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근거로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가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화성 17형의 동체를 이용한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까지 나서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 등을 시찰한 행보는 정찰 위성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며 북한이 실제 화성 17형에 실어 정찰 위성을 쏘고 나서도 이를 신형 ICBM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역이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쏠 겁니다. 쏘고 나서 ICBM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한미가 또 국제사회가 이걸 ICBM으로 규정하고 모라토리움 파기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재를 추가 부과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북한은 자신들은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파기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에서 북한은 ICBM을 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는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놓고 신냉전적인 갈등 구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대북 공조는 더욱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냉전 기류까지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국제 공조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는 물음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를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지난 2018년 스스로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8년 당시 2번과 3번, 4번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많이 무너져 이미 없앴다는 게 북한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 실험은 2번 갱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복구하고 있는 갱도는 3번과 4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번과 2번 갱도는 당장 복구가 어렵지만 3번과 4번 갱도는 다시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조기에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기술적 수요가 크진 않다며 또 하나의 대형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굴착해서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풍계리에서 이런 활동을 또 보여줌으로써 압박의 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거 되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도발해서 또 하나의 카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게 좀 맞는 얘기였죠.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실험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착용의 전술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연례 한반도 군 태세 점검 청문회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장, 한일 관계,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열린 한반도 군태세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났고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월츠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이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부의 도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군도 연계시킬 것인지도 미국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인 이웃나라들에 대해 매우 편집징적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과거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역사적 비통함을 현재와 미래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세기 중국이 한반도 영토를 점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과거를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 대한 공격이나 향후 행동을 위한 구실로 언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Has the CCP ever mentioned this as a possible...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점령을 구실로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런 상황이 과거 중국이 점령했던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현재 이란과 같은 적성국의 석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조니언스트 상원 의원은 러시아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충당하고 있듯이 이란과 같은 다른 적성국들도 마찬가지로 석유로 벌어들인 달러로 전 세계를 돌면서 테러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사안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장과 한일 관계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 관련 첫 질문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첫 질문으로 제기하면서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자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특히 리드 위원장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쿼드의 성숙은 인도태평양 역내 네트워크의 항구적인 틀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쿼드가 한국은 물론 다른 역내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aturation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or Quad.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태세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특히 괌 미사일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강조됐습니다. 공화당의 더그 램버운 하원 의원은 북한이 최근 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괌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관한 국방부의 진행 상황을 추궁했고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누 민주당 상원 의원은 괌 미사일 방어망 문제는 물론 하와이 미사일 방어 레이더 설치 계획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반부터 이어진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이런 연합훈련이 도발적일 수 있다는 과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내 협력국들이 효과적이라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aware that there have been, I believe, some
이 밖의 의원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수요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11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같이 유럽과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EU와 한국 간 강력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접근법과 미한일 삼각 공조 등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 미한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한국 내 반중 정서를 확산시켜 윤 당선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1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의 미한 정책국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이번 한국의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Winston Churchill once muse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정치 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체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윤 당선인의 박빙 승리로 한국인들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거부감이 덜한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위안을 삼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의 표차는 적지만 실제 그가 얻은 총 득표율은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2017년에 얻은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5년 전 문 대통령이 받은 표보다 윤 후보는 30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7.5%포인트 더 높은 것이죠. 윤 후보는 정부를 이끌 권한을 받은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많은 국내외적 도전들이 있지만요.
스나이더 국장님, 이번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Well, my thought was that the election really put the depth of South Korea's political division.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많은 면에서 한국의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매우 접전이었죠. 이것은 윤 당선인을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게 한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말처럼 두 후보 모두 실제 인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기대치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마주해야 할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손을 내밀어 협상과 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당선 직후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more than anticipation, although that may be there, I prefer to emphasize that
예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요. 저는 그것이 존중을 보여준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데 일치됐던 것 같습니다. 새 한국 정부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윤 당선인도 미한 동맹 공고화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둘 사이에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from Washington's point of view, Mr. Yoon, during the campaign, the president-elect.
미국 관점으로 볼 때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후 중단됐던 연합훈련도 재개하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 이것은 윤 당선인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윤 당선인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 좋은 신호들이죠.
이성윤 교수님,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일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coming weeks and months will be rather turbulent because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좀 격동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우 도발적인 무기들, 이를테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은 김일성의 110세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또 김정은이 권좌를 승계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자신을 총비서로 추대했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자기 자신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올렸습니다. 2012년 4월 13일에는 외국 기자들을 초대한 상태에서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큰 실패였기는 했지만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의 새 대통령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것들을 윤 대통령 탓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차피 했을 일에 대해서 말이죠. 김정은은 이것이 한국 새 정부의 적대 정책에 대한 방위 조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강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I do think that Yoon has a different posture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I mean, all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전과 씨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외교와 억지력 사이의 영역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을 수반합니다. 혼합돼야 하죠. 저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달리 외교적 요소보다는 억지력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시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Certainly hope so. I think Mr. Yoon has the opportunity to leave a real mark.
당연히 그러길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진정한 족적을 남길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논의를 정상화하려는 도덕적 용기를 북돋운다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에 대해 말을 하면 됩니다. 김정은에게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떤 한국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공공 외교에 참여하고 비정부 기구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과 재정 지원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한국 지도자를 길들이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행동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추가 사드 배치에 열려 있고 중국이 주시하고 있는 쿼드에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China has been economically sanctioning South Korea for South Korea's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것이죠.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격렬히 항의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강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돌아설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내 반중 감정이 만연하는 새로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반미 감정이나 반미 시위 혹은 반일 시위와 달리 우리는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중국 대사관 앞에 모이는 형태 시위 같은 것인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를 이용하거나 반중 경서의 불씨를 부채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중국에 맞서야 하고 중국이 한국을 괴롭힌다고 여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윤 당선인에게 유리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어쩌면 그의 지지율을 더 높일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중국과의 외교에서 관측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될까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during the campaign, candidate Yoon did.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윤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몇 번 밟았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일면 보도가 윤 당선인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빠른 전화 통화에 우려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보도는 어차피 다 알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국이 국익에 따라 행동하고 한쪽과 극적으로 일치되지 않길 기대한다는 신호였죠. 따라서 저는 중국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조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제재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Well, I anticipate that Yoon will support the sanctions regime and uphold it.
윤 당선인은 제재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그의 넓은 관점 때문이죠.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실험에 매우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교수와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식량 위기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지원과 무역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CSIS는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 정권이 일부 인도적 지원과 중국과의 제한적인 무역 재개 등 지난해 가을과 올해 초 있었던 소규모와 산발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보건과 식량 위기를 관리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의 위기 수준을 과거와 비교했습니다. 북한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숨진 1990년대 대기근을 포함해 과거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으며 이와 비교하면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시 최악의 사망자 추산 규모는 16만 명에 그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며 외부 정보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봉쇄 조치를 끝내는 대신 일시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유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선언한 신종 코로나가 풍토병 수준의 엔데믹으로 전환되거나 신종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이후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량 위기가 악화되면 북한이 지원과 무역을 위해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통제를 완화하도록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건보다는 식량을 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을 하지 않은 두 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인구의 80에서 100%가 접종할 수 있는 미국산 백신 파이자나 모더나를 지원하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 북한 내 홍역과 소아마비 예방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95에서 97%였다며 북한은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백신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비핵화 협상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 등에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니터링에 기술적 지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백신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지원 물자인 만큼 단 한 명의 인도적 활동가를 북한의 모니터링 핵심 역할자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략적 이익과 인도적 지원 분리 정책을 계속해 공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보건과 식량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북한의 경제는 2020년 -4.5% 성장으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도전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전체 투표의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일 다음날 서울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북한도 11일 관영 매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보도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문장으로 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곧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용 정찰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국가 방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 1월에 단거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2월 25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단순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신형 ICBM을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길이 24에서 26m, 무게 100톤의 화성 17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9일 평양의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급 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이어 김 위원장은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신호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April's a good time. There's nothing to hold North Korea back extending the range of its tests from short range to medium to ICBM.
북한이 마지막으로 위성을 발사한 것은 2016년 2월 7일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서해상으로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과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위기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찰위성 발사는 탄두와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이 공식 파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는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의 안전판입니다. 이것이 파기될 경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미북관계도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러시아 등 5개국만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국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뭐 자기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기회를 100% 활용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즉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있어서 적극적이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북한이 4월에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경우 이 사건은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상당히 강조해왔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1월 11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윤석열 후보는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체 구매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한의 ICBM 위협 대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ICBM을 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현 정부도 또 차기 신정부도 북한에게 강경한 정책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한반도 경세가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최근의 동향은 북한이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 즉 금지선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ICBM을 발사할지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로 자동주행의 상용화를 검증하기 위해 콜로라도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인 셔틀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8년 3월 14일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츠히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물가가 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민중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무력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이었던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 책을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